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곳을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 드린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터로 가라 하면 가고 저터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터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살펴보시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고아라도 조실 부모한 지 몇 년이 지난 고아보다는 오늘 아침 부모를 잃은 고아가 더 불쌍합니다. 이 고아는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2주 전에 아버지마저 잃은 이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이 어린 소피아를 보면서 아주 불쌍하단 이 생각을 한 것은 바로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방금 충격적인 슬픔을 겪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다음에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에는 외아들과 함께 사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을 사람이 죽은 당일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장례 행렬이 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게 될 때 이 과부는 외아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의 기둥같이 여기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빗줄이고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집안의 경제력이 무너지는 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과부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이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여기 당사자인 과부 역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 죽은 오빠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특별히 무슨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 과부가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부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큰 슬픔을 겪고 있고, 거기에다 영적으로도 이 믿음도 별로 좋지 않은, 그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부의 모습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먼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과 비교할 때에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병들어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종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자기 병든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가시는 그런 도중인데, 백부장은 다시 자기의 벗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백부장은 믿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은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까지 오시는 것, 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게 될 터이니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벗을 통해서 재차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종의 병을 그 집에까지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 이 큰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병도 낫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병도 낫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백부장의 사건만 보면은 믿음이 약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뭘 하겠나 이렇게 고민할 때,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약한다고 그 약한 믿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은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건은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그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다른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백부장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큰 믿음이 있으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워낙 강팍해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참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참 내가 이런 마음 가져서 되겠나?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내서나 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워낙 마음이 강팍해서 믿음이 잘 생겨지지 않고 뭔가 상처받는 이러한 마음이 자꾸 생길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부장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 믿음을 그 믿음도 내 힘으로 쟁취하고 얻어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내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믿음 가진 것은 내 공로가 되잖아요. 내 힘으로 믿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공로는 전혀 없는 것이고 내 공로는 전혀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도 아니에요. 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재산을 가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공로로, 다른 사람은 믿음을 못 가졌지만은 나는 믿음을 가진 내 공로로 구원까지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러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공로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백부장 사건을 지금 읽었는데 백부장을 보세요.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으로 오시는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라도 말씀만 해달라고 지금 자기의 벗을 보내가지고 부탁하잖아요. 백부장은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는 전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진 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백부장만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해야 되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건 인간의 조건에 따라 축복해 주신 것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만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은 똑똑한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과 뭐가 다르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조건에 그렇게 좌우되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내 힘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내 공로라고 하면은 구원받는 것도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공로나 업적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의 능력이라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진짜라고 믿은 거예요. 그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장교잖아요. 자기 부하에게 무슨 말이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권능이라면은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실제로 그대로 의지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는 큰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병을 고쳐주었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아, 백부장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 다 그저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공로로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 믿음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어떤 과부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요청이 없어도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두 분이 읽어주신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과 함께 그저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그런데 외아들마저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저 딱 쳐다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좌로 우로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셔서, 먼저 나서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보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믿음 좋은 백부장과 이 불쌍하기만 한 과부를 대조해 가면서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받고도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믿음이 자라서 훌륭한 참 100점짜리 신자가 되고 난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먼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신자가 돼야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은혜 받을 만한 형편이 돼서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복 받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죽어버리게 됐을 때, 지옥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라도 믿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실 장례 때 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요, 슬퍼서도 울지만은 또 울어도 그걸 잘 울기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까지, 애곡하게 만들면서까지 장례 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가 아니라 뭔가 기대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이 관을 만지게 되면은 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관을 만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을 만진다면은 이 관을 운구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너무 슬퍼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는 적당히 말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지는 관을 만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장례 행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을 만지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기도 했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러시고 관을 만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 이 뭔가 하실 것 같은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것으로 믿은 겁니다. 아주 작은 기대고 믿음이지만은 여태껏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저들도 듣고 보고 알고 있으니까 아 이제 뭔가 저분이 하시겠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아들은 즉시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아들을 어머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과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말씀해 주셨고 관에는 손을 대셨던 거예요. 과부와 행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행동을 받아들여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누가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신 선지자를 완전히 그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은 것은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좋고 믿음이 클수록 좋지만은 우리에게 큰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 부족해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 말은 그게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조그만한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부족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하고 경건 생활이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헛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판단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상식과 다른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의 도움과 전혀 다를 때에 많이 있어요. 내 상식과 완전히 다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주님께 잘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속에 좋은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첫째가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만지시잖아요. 자,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관을 만졌다고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버렸거든요. 시신이나 관을 만진 사람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마는데 예수님이 관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리고 만단 말씀이에요. 정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시신이 부정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이겨서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첫째가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권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죄가 주는 모든 권능을 다 이겨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가 주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주는 가장 해로운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다음에 살아나셨지만 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오는 것이 이생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는 영혼을 죽여버리고 죄 속에서 살게 만들고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만들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주 속에 만들어버린단 말씀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이 생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 하나 살리는 이것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지 못하게 영생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앞을 내다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것이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어려움이 나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조금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없애버려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이 생의 모든 저주와 파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생에서도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진정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십니다. 조그만한 믿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더 있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언제든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도움을 부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해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믿음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사랑부터 베풀어 주었습니다. 과부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과부를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품고 주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그냥 죄악에 빠져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먼저 희생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못하는 것처럼 우리만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이 찾아와 은혜를 주실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며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늘 주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늘 고대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